여러분, 단 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무려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통째로 지워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쓰일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400년이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란했던 황금기가 갑자기 끔찍한 노예 제도의 시대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대 텍스트에 적힌 그 힉소스라는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아, 그 힉소스라는 단어요? 정말 역사학계에서는 뜨거운 감자죠?
맞아요. 보통 우리는 역사를 생각할 때 약간 박물관 유리관 안에 고이 모셔진 절대 변하지 않는 확고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막 연도표가 쫙 있고 사건들이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말이죠.
하지만 고대 역사의 세계, 특히 고고학과 고대 텍스트가 교체하는 그 지점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그 견고해 보이던 유리관은 금방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가 확고한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네, 안개 속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가 바로 그런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이 깊고 매력적인 탐구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다룰 줄무는 바로 요셉은 과연 언제 이집트에 들어갔는가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요셉 이야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바로 그 인물인데 대체 그게 역사적으로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일인지 추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로버트 바누이 박사님의 구약 역사 강의록을 바탕으로 역사가들이 어떻게 아주 작은 텍스트의 파편들만 가지고 수천 년 전의 연대표를 재구성하는지 그 치열한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연대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력서를 확인하는 수준의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는 점을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더 큰 역사적 사건이랑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럼요. 이 질문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거대한 사건인 출애굽, 그러니까 엑소더스가 대체 언제 일어났는가를 결정짓는 핵심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엑소더스의 시기를 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흔히 조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로 나뉘는 그 거대한 역사적 논쟁의 출발점이 바로 요셉이 이집트에 온 시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집트 하면 기록을 막 미친 듯이 남기는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거기서 요셉 같은 최고위급 관리가 있었는데 왜 그 시기를 정확히 짚어내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건가요?
달력이나 연대표 같은 게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냐고 물으시는 거죠?
네. 뭔가 분명한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말이죠.
그게 고대 역사를 다룰 때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바노이 박사가 학생들에게 내줬던 흥미로운 지도 과제 이야기를 보면 이 상황이 아주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그 지도 그리기 과제요?
네네. 바노이 박사는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할당된 땅의 경계선을 직접 그려보라는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서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지도책들을 쫙 펼쳐보면 지파별 경계선이 지도마다 전부 조금씩 다르게 그려져 있을 거라고요.
지도마다 경계선이 다르다고요? 요즘 같으면 GPS 좌표로 딱 떨어져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을 텐데요. 땅의 경계라는 건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건데 왜 역사가들마다 다르게 선을 긋는 건가요?
그게 여호수아서 같은 고대 텍스트를 보면 경계를 묘사하는 방식이 현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우물에서 시작해서 어떤 모양의 바위를 거쳐서 누구의 타작마당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이죠.
아, 좌표가 아니라 어떤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삼는 거군요.
그렇죠. 문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우물이 말라버렸고 바위는 깨졌으며 타작마당은 모래에 덮여버렸다는 겁니다. 그 지명들의 정확한 위치를 현재로서는 식별할 수가 없어요.
와, 그렇겠네요. 완전히 다 사라졌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 학자들마다 제한적인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고 결국 선을 긋는 위치도 미세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게 마치 200년 전 누군가가 쓴 일기장, 뭐 강남역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아주 큰 은행나무를 지나 철수가 자주 가던 국밥집에서 우회전했다. 이런 일기장만 달랑 들고 현대 서울의 지도를 완벽하게 복원하려는 거랑 똑같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 은행나무는 진작에 베어졌고 국밥집 자리에는 으리리한 빌딩이 늘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물리적인 기준점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조각조각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노이 박사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어떤 통찰인가요?
지도상의 그런 사소한 선의 차이들이 지파들의 대략적인 위치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를 망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유처럼 국밥집의 위치를 한 100m쯤 잘못 짚었다고 해서 강남이라는 거대한 지역적 맥락 자체가 서울 북쪽으로 날아가지는 않는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디테일이 조금 틀렸다고 전체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어느 지도책을 보던 각 지파의 기본적인 위치는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디테일한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해서 전체 그림이 틀린 건 아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시간선, 즉 연대표의 문제와 똑같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리적인 공간에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려운 것처럼 고대의 시간 위에 이 사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다고 정확한 선을 긋는 것도 똑같이 모호하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 모호한 시간선 속에서 요셉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게 어떤 주장들이죠?
하나는 요셉이 휙소스라는 이방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기에 들어왔다는 주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전, 그러니까 이집트 토착 원주민 왕조가 다스리던 시기에 들어왔다는 조기 연대설입니다.
아, 힉소스 시대냐 아니면 그 이전 토착 왕조 시대냐?
네, 이 두 주장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는데 텍스트에 묘사된 혐오감이라는 감정입니다.
혐오감이요? 와, 감정이 역사의 단서가 된다는 게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그 창세기 46장 34절에 나오는 그 구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도착한 자기 가족들에게 앞으로 파라오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코치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당신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축을 치는 자들이었는데 이집트 사람은 다 목자를 가증히 여기나니,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렇죠. 이집트인들이 목자, 즉 양치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이죠.
근데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이 혐오감이 어떻게 요셉이 언제 이집트에 왔는지를 알려주는 스모킹건이 되는 건가요?
조기 연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구절의 배경에 깔린 정치적 맥락을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오랫동안 고대 역사학계에서는 그 아시아계 이방인 통치자인 힉소스를 목자왕으로 번역해왔거든요.
목자왕이요? 영어로는 셰퍼드 킹스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외부에서 이집트로 들어와 권력을 잡은 이 힉소스의 정체성이 바로 유목민, 즉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통치자가 목자왕인데 이집트 지배계층이 목자를 극도로 혐오한다고요? 이거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요?
그렇죠. 이상하죠.
네. 지배계급 스스로가 목자 출신인데 목자를 가증스럽게 여길 리가 없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도 아니고요.
그 모순이 바로 조기 연대설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 당시의 파라오와 지배계급이 힉소스, 즉 목자왕이었다면 요셉의 가족들처럼 양을 치는 목자들을 혐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유목민 출신이라며 엄청 환영했겠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따라서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혐오한다고 단언할 수 있었다는 건 당시 권좌에 앉아있던 통치자가 힉소스가 아니라 목축을 천시하던 이집트 토착 왕조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와, 진짜 논리적이네요.
결론적으로 요셉은 힉소스가 이집트를 지배하기 훨씬 이전 시대에 이집트에 들어왔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세상에. 텍스트에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가는 감정 묘사 하나로 그 시대 왕조의 정체성을 역추적해내더니, 이래서 조기 연대설이 학계에서 꽤 설득력을 얻었군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탄탄한 추론이죠.
그런데 제가 반오리 박사님의 강의록을 보니까요, 이 견고해 보이는 논리적 건축물이 단어 하나의 번역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추론은 사실 단 하나의 전제 외에 위태롭게 서있거든요. 바로 힉소스라는 단어가 목자왕을 의미한다는 전제죠.
아, 그 번역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고고학과 언어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학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힉소스가 목자왕이 아니라 단순히 이방인 통치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언어학적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맙소사,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탄식을 내뱉는 청취자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만약 힉소스가 목자가 아니라 그냥 외국에서 온 통치자라는 뜻이라면,
네,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던 조기 연대설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와, 허무하네요. 힉소스가 목자가 아니면 그들이 목자를 혐오하든 환영하든 아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번역의 뉘앙스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수백 년의 역사적 타임라인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통째로 흔들리게 된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고대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얼마나 취약한 텍스트적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네요. 그런데 번역과 해석이 역사를 이렇게 뒤흔드는 사례가 또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이야기 말입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대중매체나 영화 같은 데서 배울 때는 당연히 이 세왕이 이집트 토착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외부 침략자인 힉소스를 마침내 몰아내고 권력을 되찾은 이집트인 파라오가 힉소스 치하에서 잘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얄밉게 여겨서 억압하기 시작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 아닌가요?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시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힉소스 통치 이전에 왔다고 주장하는 조기 연대설 학자들은 이 텍스트를 완전히 다른 렌즈로 바라봅니다.
완전히 다르게 본다고요?
네. 이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한 그 새 왕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반대로 이집트를 새롭게 정복한 힉소스 통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힉소스가 이스라엘을 억압했다고요? 보통은 이스라엘 민족과 힉소스 둘 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외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거나 동맹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바로 그 동맹이라는 가정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볼까요? 만약 이스라엘과 힉소스가 정말로 우호적인 동맹관계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네.
역사적으로 기원전 1570년경에 이집트 토착 왕조가 반격을 시작해서 힉소스를 이집트 밖으로 완전히 추방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이 원수 같은 힉소스를 쫓아낼 때 왜 그들의 강력한 동맹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스라엘은 추방당하지 않고 고센 땅에 그대로 남아서 한참 뒤에인 출애굽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진짜 논리적으로 이상하네요. 원수 같은 힉소스를 쫓아낼 때 당연히 그들의 핵심 측근이나 동맹 세력도 싸잡아서 추방하는 게 권력교체의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그대로 남았다는 건 애초에 이스라엘과 힉소스가 결코 우호적인 동맹이 아니었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와, 반전이네요.
기원전 1750년경에 힉소스가 이집트를 침략해서 정복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힉소스 지배층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집트에 자리 잡고 엄청난 숫자로 번성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아, 자기들도 외부인인데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통치자인 힉소스가 이스라엘의 힘을 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예로 만들고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논리입니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현대의 거대한 기업 합병 상황을 보는 것 같네요. 어느 날 완전히 새로운 경영진이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회사를 쫙 장악을 한 거예요.
오, 재미있는 비유네요.
이 새로운 이사회는 예전 경영진 밑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던 전설적인 핵심 인재, 그러니까 요셉의 업적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네. 오히려 그 새로운 경영진은 요셉이라는 인재가 키워놓은 특정 부서, 즉 이스라엘 민족 부서가 사내에서 덩치가 너무 커진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자기들 자리까지 위협할 정도로요?
맞습니다. 외부에서 온 경영진 입장에서는 언제 반기를 들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사내 정치 세력으로 보이는 거죠. 불안감을 느낀 새로운 지배계급이 기존 사회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던 집단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탄압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권력 역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통치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 얼마나 크다고 느꼈길래 갓 태어난 아기들까지 막 죽이려 할 만큼 끔찍한 탄압을 가했을까요? 여기서 이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장 9절에 인구수의 미스터리입니다.
네, 그 숫자 문제도 번역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반우희 박사님의 강의록을 보면서 여기서 또 한 번 크게 놀랐어요. 어떤 성경 번역본을 읽느냐에 따라서 텍스트가 주는 그 공포감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표출하는 구절인데 반우희 박사는 여기서 대중적인 NIV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의 극단적인 번역 차이를 짚어줍니다.
어떻게 다르죠?
NIV 성경은 이 구절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고 번역합니다.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다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원주민 전체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당시 이집트는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인데 한나 특정 민족 출신인 이스라엘이 제국 전체의 인구를 넘어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글리스나 아처 같은 구약 학자들의 분석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아처 역시 이스라엘 인구가 이집트 전체 인구보다 많았다고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그는 이 텍스트에 새로운 역사적 맥락을 부여합니다. 만약 우리보다 많다라고 말하며 공포했던 그 새 왕이 수백만의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집트를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소수의 엘리트 집단, 즉 힉소스 전사 계급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 힉소스는 이집트 전체를 장악하긴 했지만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의 무장 지배 계급에 불과했으니까요.
빙고, 정확합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말에 우리라 이집트 전체가 아니라 힉소스 지배층만을 가리키는 거라면 완벽하게 아기가 맞네요.
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이집트 전체 인구를 압도할 수는 없지만 소수의 힉소스 엘리트 군대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졌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입장에서는 정말 현실적인 공포였겠네요.
그렇죠. 힉소스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만약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수적으로 열세인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아주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야, 이 논리는 요셉이 힉소스 이전에 왔고 힉소스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억압했다는 조기 연대설에 엄청난 설득력을 더해주네요. 청취자분들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오, 퍼즐 조각이 빡딱 맞아떨어지네 하고 쾌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아주 정교하게 짜인 이론이죠.
목자를 혐오하는 이집트 토착 왕조 때 요셉이 들어왔고 이후에 쳐들어온 힉소스가 숫자가 늘어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억압했다. 아주 깔끔한 스토리라인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모든 퍼즐을 내어주진 않잖아요.
절대 안 그렇죠.
반오이 박사님은 이 매력적인 이론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드림입니다. 바로 텍스트의 공백이라는 함정 말입니다.
맞습니다. 반오이 박사는 조기연대설이 논리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무거운 대가가 있다고 아주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 14절과 15절 사이에 존재하는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시간의 강, 즉 역사적 공백입니다.
14절과 15절이면 사실 성경책을 폈을 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 한 줄 차이잖아요. 그 좁은 행간에 무슨 거대한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텍스트의 표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등 아주 혹독한 노역을 당합니다. 조기 연대설에 따르면 이건 힉소스 치하에서의 억압이죠.
네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억압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인 15절로 넘어가면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억압이 시작됩니다.
억압의 수위가 확 높아지네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이 훗날 투트모세 파라오가 다스리던 이집트 18왕조 시기에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의 힉소스 시대와 15절의 18왕조 시대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적 단절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힉소스가 이집트를 영원히 지배한 게 아니니까요. 이집트 토착민들이 힘을 모아서 힉소스라는 이방인 통치자들을 상대로 거대한 독립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18왕조를 세우죠.
와,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네요.
네, 이 피비린내는 전쟁과 권력의 교체 그리고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세월이 24절과 15절 사이에 아주 좁은 문장 틈새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힉소스가 지배하다가 쫓겨나고 다시 이집트 토착 왕조가 권력을 잡는 그 거대한 역사적 스펙터클이 텍스트에는 단 한 줄도 단 한 단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네요. 그냥 14절에서 노역하다가 갑자기 15절에서 18왕조의 새로운 왕이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걸로 훌쩍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한 논리적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조기 연대설이 맞으려면 힉소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되찾은 새로운 이집트 토착 왕조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억압했던 원수 같은 힉소스의 억압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똑같이 노예로 부렸다는 거대한 가정을 세워야만 합니다.
억압의 주체는 바뀌었는데
억압받는 대상은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가정이요?
네, 바노이 박사는 바로 이 지점을 꼬집습니다. 권력을 잡은 새 왕조가 이전 왕조의 억압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텍스트에는 전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순전한 가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니, 역사가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없는 내용을 상상력으로 막 덧칠하고 있다는 거네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안 적혀 있지만 분명 왕조가 바뀌어도 억압은 똑같이 이어졌을 거야. 왜냐하면 내 이론이 맞으려면 그래야만 하니까. 이거 꽤 위험한 접근 아닌가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 지점부터는 역사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빈칸을 채워넣는 소설을 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역사가들을 조금 변호하자면요. 수천 년 전에 흩어진 파편들을 다룰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작업 가설이라는 걸 세워야만 합니다. 텍스트가 침묵하는 공간을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정황을 바탕으로 채워넣는 추론 과정 자체는 역사학의 필수적인 방법론이지 하거든요.
아, 전혀 가설 없이 역사를 쓸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바노이 박사도 방금 제기하신 그 비판적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빈칸 채우기가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퍼즐 조각이 모자랄 때 억지로 상상력을 동원해 그림을 그려넣어서라도 완성하고 싶은 학문적 유혹을 경계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치밀하게 텍스트를 쪼개고 힉소스의 정체를 의심하고 인구수를 막 계산하고 텍스트의 공백까지 파헤친 이 기나긴 추적 끝에 바노이 박사님이 내린 최종 결론은 대체 뭡니까? 요셉은 도대체 언제 이집트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바노에 박사의 최종 결론을 들으시면 청취자분들 약간 허탈하실 수도 있어요.
설마 아직도 모른다는 건 아니죠?
그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대나 출애굽의 연대를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요셉의 정확한 연대 역시 확정할 수 없다.
와.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요셉이 기원전 19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이집트에 들어갔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도착했을 때 힉소스가 이미 존재했을 수도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다라고요?
네. 이집트 초기 연대기를 완벽하게 증명할 확고한 고고학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섣부르고 단정적인 결론은 유보하겠다는 학자적 선언이죠.
이렇게 수많은 단어들을 해부하고 치열하게 논리를 쌓아 올렸는데 결론이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라니요. 당장 명쾌한 사이다 같은 답을 원했던 분들은 김이 팍 셀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이게 진짜 학문이 가진 깊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억지로 답을 꾸며내지 않는 그태도 말이죠.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다고 내버려두는 용기요.
맞습니다. 모든 정보가 명확하게 흑백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 모호함을 견뎌내는 힘.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적 근력이 아닐까요? 당장 완벽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억지로 빈칸을 채우지 않고 판단을 유보한 채 더 많은 증거가 나오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적 인내심을 보여준 셈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단어 하나, 그 힉소스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그리고 14절과 15절이라는 텍스트 사이에 그 좁고도 거대한 빈 공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수백 년의 역사가 요동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네, 아주 다이나믹했죠?
역사는 결코 박물관의 죽은 화석이 아니라 새로운 단서와 해석에 따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네요. 이쯤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흥미로운 상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상상이죠?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불완전한 텍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뒤에 미래 역사가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긴 파편화된 카카오톡 메시지나 트위터의 밈, 띄어쓰기 오류, 오타들을 발굴해냈을 때 과연 우리의 삶에 대해 얼마나 엉뚱하고 거대한 역사적 오해를 만들어낼까요?
하하, 미래의 역사가들이 우리가 농담으로 쓴 출근지옥이라는 단어를 고고학적 텍스트로 발굴해낸다면 21세기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용암이 끓어오르는 지하세계로 강제노역을 끌려갔다고 진지하게 역사 논문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 바로 그겁니다. 눈앞에 기록된 활자를 곧이곧대로 믿기 전에 그 이면의 맥락과 행간에 숨은 의미를 항상 의심해보는 습관. 상자 뚜껑에 완성된 그림 없이 수천 개의 퍼즐을 맞추더라도 억지로 조각을 구겨넣지 않는 그 태도. 이것이 오늘 바노이 박사님의 강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네, 오늘 깊은 탐구를 통해 저도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다룬 역사 속 미스터리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 정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할 깊고 매력적인 심층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